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상화폐 투자로 각종 의혹이 잇따라 터져나온 김남국 의원이 오늘 더불어민주당을 전격 탈당했습니다. 김 의원은 당과 당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옳지 않다 판단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곧바로 꼬리 자르기라며 비판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첫 소식 고석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상화폐 논란이 불거진 지 아흘에 만에 김남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김 의원은 중요한 시기에 민주당에 그 어떤 피해도 줘선 안 된다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소속 의원으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지난 일주일간 허위 사실에 기반한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면서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고 단호히 맞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김 의원은 거듭 잠시 떠난다고도 강조했는데 이를 두고 사실상 복당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민의힘에선 당장 꼬리 자르기 탈당이라며 날선 비판이 나왔습니다.
탈당이 면제부 받는 만능 치트캐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입니다.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민주당 탈당이라는 뜬금포로 대답하니 이는 대놓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쇄신 의원총회를 몇 시간 앞두고 나온 탈당 발표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꼼수 탈당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제 김 의원에 대한 전면 징계를 요구했던 이원우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피해가는 꼼수 탈당이라며 탈당을 절대로 수락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김 의원은 탈당을 선언했지만 애초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코인 의혹과 돈봉투 살포 의혹 등을 두고 당 쇄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죠. 총회는 조금 전 오후 4시부터 열렸는데 김 의원의 갑작스런 탈당 선언으로 의원총회 토론 사안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혜진 기자, 의원총회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국회에서는 민주당 의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가 진행 중입니다. 총회는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논란에 대한 이재명 당대표의 사과로 시작됐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민생고 속에서 신음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이 그런 문제로 우리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김 의원 관련 의혹 외에 돈봉투 살포 의혹 등 현 사태 수습과 당의 쇄신 방안을 놓고 무제한 토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밤 10시 전후까지 진행한다는 게 당초 계획이지만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총회는 공개가 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네,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공개하자는 돌발 주장도 있었습니다.
뭐 우리 당의 이기를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공개 요청을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우리가 뭐 이걸 숨길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공개 요청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서른 의원도 국민의 대표라면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는데요. 다만 박강원 원내대표가 보고할 내용 중엔 언론 공개가 어려운 내용도 있다며 다음 의총부터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의 탈당 선언으로 당에서 진행하겠다는 조사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남국 의원이 탈당계를 내 탈당은 기정사실화됐습니다. 법적으로도 탈당은 막을 수 없다는 게 당의 설명인데요. 당 차원의 진상규명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당 윤리감찰단의 긴급감찰과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 당규에 징계 절차가 개시된 후 탈당할 경우엔 윤리심판원이 조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총에서도 김 의원에 대한 당의 조사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찬반 토론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JTBC 구혜진입니다.
오늘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제의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이를 수용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의료 현장의 찬반 대립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간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당정의 입장은 시작부터 명확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이 통과되어 지금 의료 현장에는 심각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법안에 대한 제의 건의였습니다. 국회를 이미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국회에 재차 심의와 의결을 요구하는 겁니다. 의료 현장의 갈등은 더욱 격화할 전망입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이 모인 의료연대는 오는 16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지켜보고 다음 날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조만간 단체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호협회가 지난 8일부터 단체 행동에 관한 의견 조사에 나섰는데 이미 98.4%가 적극적인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간호협의회 ICN은 한국의 간호법 제정을 재차 지지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전에 여야와 이해 당사자들 간의 중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사흘 전 스쿨존에서 버스에 치여 숨진 8살 조은결 군의 발인식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가족들과 손수건을 흔드는 친구들의 배웅 속에 은결이는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길을 나섰습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9살 형은 단짝 친구였던 동생의 영정을 들었습니다. 작은 관이 나오자 가족들은 통곡합니다. 어머니와 할머니는 손을 떼지 못합니다.
은결아 사랑해. 많이 많이 사랑해.
아이의 관 앞에서 어른들은 고개를 숙입니다.
키워보지도 못한 꽃무리가 이제 가족 품을 떠나서 출발을 합니다. 평안하시라고 인사로 예를 바치겠습니다. 또 인사.
친구들은 흰 손수건을 흔들며 은결이의 마지막 등굣길을 함께합니다. 동생은 형에게 다시 만나자는 손편지를 남깁니다. 작별 인사를 적은 쪽지들은 사고가 난 도로 앞 추모 공간을 가득 메웠습니다. 학부모들은 이 도로가 여전히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계속 신호 위반을 하세요. 버스랑 일반 차들이. 사고 난 이후에도 달라진 게 전혀 없거든요.
특히 우회전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너무 가깝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회전 한가 동시에 횡단보도가 시작되다 보니까 시야도 아이들이 그렇게 넓지는 못하고.
은결이 아버지는 교차로의 회전 구간과 횡단보도 사이의 거리를 넓혀달라며 국민 청원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16,000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경찰은 사고를 낸 버스 운전자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한 직원의 실수로 2분 만에 무려 460억여 원을 날리고 파산한 증권사 한맥투자증권. 지난 9년에 걸쳐 당시 이 실수로 이득을 챙긴 외국계 투자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왔는데 대법원이 거래를 되돌릴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013년 12월 중견투자사 한맥투자증권은 2분여 만에 460억 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파생상품 자동거래 프로그램을 쓰고 있었는데 이 업체 직원이 프로그램의 수치를 잘못 넣었습니다. 시장가보다 한참 낮은 가격으로 매물들을 쏟아낸 겁니다. 해당 직원이 2분여 만에 컴퓨터 전원을 껐지만 싱가포르 투자사 캐시아 캐피탈이 360억여 원의 이익을 챙기면서 한맥증권은 결국 파산했습니다. 이에 한맥증권 측은 캐시아 캐피탈을 상대로 실수를 이용해서 벌어들인 부당한 이득 100억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돈을 돌려줄 이유가 없다며 한맥증권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 판단도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한맥증권의 실수를 알고 그 실수를 이용해서 이득을 봤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한국거래소가 지불 능력이 없는 한맥증권을 대신해 400억 원이 넘는 돈을 대신 감당했고 한맥증권에게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한국거래소 손을 들어줬습니다. 9년에 걸친 소송전 끝에 한맥증권 측이 전부 패소하면서 한맥증권의 파산 재산을 관리하는 예금보험공사가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됐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직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자녀의 경력직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특별감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달 중 별도의 특별감사위원회를 설치해 박찬진 총장 자녀가 지난해 1월 전남 선관위에 송봉섭 차장 자녀가 2018년 충북 선관위에 경력직으로 채용된 경위를 감사하기로 했다며 자녀 채용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논란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디어 3년 4개월 만에 우리 정부도 사실상 코로나19 종식, 엔데믹을 선언했죠. 길고도 험난했던 시간을 지나오면서 자영업 생태계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방역 조치에 직격탄을 맞은 가게는 줄줄이 문을 닫은 반면 반대로 크게 늘어난 업종도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싶은 생활경제, 송지혜 기자입니다.
서울 황학동 주방거리. 용달차 한 대가 중고가전 취급업체 앞에 서 있습니다. 최근 문을 닫은 한 술집에서 수거한 주방기기를 팔러 온 겁니다.
그럼 뭐 지금 어떤 것 때우신 거예요?
주방용품 다 배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안 산다고 하신다는
네,
거예요?
그 딴 데 가봐요. 상태가 좀 안 좋고 물건이 너무 많대요. 똑같은 물건이 너무 많으니까 창고가 뒤좁아서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서.
인근의 중고가구점 창고 안. 폐업한 가게에서 사들인 의자가 빼곡히 쌓여 있습니다.
어디서 좀 사온 걸까요?
아, 요즘에는 뭐 호프집이나 아니면은 뭐 일반 그 식당들에서 소상공인들이 요즘 많이 어려움을 있다 보니까 폐업을 많이 합니다.
코로나19는 자영업자들의 터전을 핥히고 갔습니다. 특히 거리 두기나 영업시간 제한 같은 방역 조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업종의 피해가 컸습니다. 비율상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간이 주점으로 코로나 발생 직후인 3년 전과 비교해 26% 넘게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호프집은 20% 감소했고 독서실과 구내식당, PC방이 뒤를 이었습니다.
24시간을 운영해야 되는 매장 특성상 영업제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제 인건비, 가게세, 수익구조가 전혀 안 나와버리는 상황까지 연결이 됐던 거죠. 폐업을 많이 하시게 됐고.
반면 코로나 기간 배로 늘어난 업종도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쇼핑 문화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재편되는 흐름이 반영됐습니다.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는 부업에 대한 문의가 되게 많이 급증을 했어요. 직장이 언제까지나 안정적으로 갈지 모르겠으니 나도 나만의 부수입 창고를 좀 만들고 싶다.
해외여행이 막히면서 늘어난 국내 여행 수요는 펜션이나 게스트하우스 증가로도 이어졌습니다.
자기들만 놀 수 있는 프라이빗한 장소 그런 걸 찾다 보니까 풀빌라 쪽에 많이 몰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코로나 시기에는 장사는 좀 잘 됐고요.
다만 하늘길이 다시 열리면서 급증했던 예약률은 다시 상당 부분 떨어진 상태입니다. 3년 4개월 만에 사실상 코로나 엔데믹이 선언됐지만 자영업자들은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사이에 소비 패턴이랑 라이프 스타일들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 게 회복이 되고 영향이 연결이 되려면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새로운 시작을 자영업자들은 그리고 있습니다. JTBC 송재입니다.
담장마다 보기 좋은 벽화를 그려놓은 벽화마을. 한때 낙후된 동네를 살리자며 지자체들이 경쟁하듯 만들었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서든 찾아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을 전체가 사라지거나 일부러 그림을 지우는 곳도 있습니다. 달라진 벽화마을을 최재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기 광명시의 한 벽화마을입니다. 골목은 사람 발길이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담벼락을 장식했던 그림들은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색이 바랬고 대신 재개발과 철거를 알리는 게시물로 뒤덮였습니다.
골목길 주택가인 이곳은 8년 전 벽화 그리기 사업으로 이렇게 벽마다 그림들이 들어섰습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모두 떠났고 곧 사라지게 됩니다.
한때 주말마다 인파로 가득했던 서울 이화동 벽화마을도 이젠 한산합니다. 계단을 장식했던 그림은 지워졌습니다. 과거엔 꽃들이 가득해 줄을 서가며 사진을 찍던 곳입니다. 듬성듬성 벽화들이 남아있지만 일부는 관리가 안 돼 보기 흉한 모습입니다. 찾아오는 외국인도 머무는 시간이 길지 않다고 합니다.
그림이 없어서 외국분들이 지금도 막 많이 찾아요. 핸드폰에도 보여주면서 이 그림 어디입니다. 아.
계단 다 지웠거든?
예.
지웠던 사람은 볼 것도 없고 바꿀 볼 정도예요. 안 돼, 장사.
이화마을은 벽화로 낙후된 동네를 살린 도시재생의 모범처럼 여겨졌던 곳입니다. 그러나 거주민들이 소음과 쓰레기를 참다 못해 그림을 지워버리며 갈등이 빚어졌고 결국 주민도 일부 떠나고 관광객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다 지워버린 거 아니에요. 밤에 잠도 못 자고 시끄럽다고.
이사 가신 분들도 좀 있으시죠?
많죠.
벽화 그리기 사업이 전국 200곳에 달한다는 연구가 있을 만큼 지자체들은 경쟁하듯 벽화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부산 감천마을처럼 주민 참여로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관리가 안 돼 흉물처럼 남은 곳도 많습니다.
벽화를 그렸다고 해서 뭐 생명력을 얻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사회적인 비용만 들였다가 다시 정비사업으로 가야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도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지역 특성을 살리지 않고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경우는 대부분 실패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JTBC 최정훈입니다.
러시아의 대반격을 준비 중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바티칸을 찾아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뒤 처음 교황을 만난 자리에서 중재안을 받아들일지가 관심사였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홍지용 기자가 전합니다.
교황청 건물 1층까지 마중 나온 프란치스코 교황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악수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대단한 영광이라고 답합니다.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뒤 처음으로 교황을 접견하는 자리입니다. 교황이 전쟁의 평화적인 중재를 이끌 수 있을지가 관심사였습니다. 교황은 그동안 두 나라 사이에서 중립적인 중재자를 자처해왔고 최근에는 전쟁을 끝내기 위한 비밀 임무를 맡고 있다고도 밝혔기 때문입니다.
Anche adesso è in corso una missione, ma ancora non è pubblica. Vediamo come quando sarà pubblica la dirò.
그러나 교황의 중재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40분간의 접견을 마친 뒤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규탄해달라고 요구했다며 피해자와 침략자는 절대로 같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이 제안한 평화 공식에 참여해달라고도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공개된 평화 공식은 러시아군의 철수와 우크라이나의 영토 회복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교황의 중재를 거부한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대반격의 시점을 계속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14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임할 예정인데 앞서 독일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레오파르트 전차 30대를 비롯해 총 27억 유로, 우리 돈으로 4조 원어치의 무기를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홍지웅입니다.
골대를 맞은 장면도 동점을 만든 골도 모두 지워지면서 토트넘의 손흥민은 기회마다 오프사이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팀은 패했고 결국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울버햄프턴 황희찬은 후반전부터 출전해 메뉴를 흔들었습니다. 해외 축구 소식 문상혁 기자입니다.
가장 아쉬웠던 건 이 장면입니다. 경기 종료 직전 골키퍼와 마주한 손흥민. 침착히 툭 차서 오른쪽 골대 구석으로 집어넣었는데 심판이 곧바로 옵사이드 깃발을 듭니다. 이후 손흥민은 다소 불만 섞인 표정을 지었는데 잠시 돌아보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반에도 손흥민은 비록 골대를 맞췄지만 에스턴빌라 수비 라인을 뚫어낸 듯 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옵사이드가 선언되면서 골이 들어갔어도 취소될 상황이었고 전반이 끝나기 직전에는 경기가 진행되다 동료를 향해 공을 건넨 순간에 깃발이 올라갑니다. 마음먹은 대로 풀리지 않는 경기에 탄식한 손흥민은 이날 옵사이드만 4번을 기록했고 뒷공간을 파고들며 시도한 슛 3개마저 모두 지워졌습니다.
I think some of the timing of our runs could have been better to exploit their high line a little bit more, but it's an ultimately a
그 사이 케인이 골키퍼에 걸려 넘어지면서 얻어낸 페널티킥을 성공하고도 팀은 두 골을 내주면서 졌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할 경기에서 진 토트넘은 결국엔 리그 6위까지 떨어졌는데 시즌 마지막 남은 두 경기에서 모두 이기더라도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황희찬은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돼 맨유 수비를 뒤흔들었습니다. 수비수 두 명 사이로 파고든 뒤 황급히 달려나온 골키퍼까지 제쳤지만 그라운드에 미끄러지면서 기회를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부지런히 그라운드를 누빈 황희찬은 경기가 끝날 때까지 뛰었지만 팀은 전반과 후반 추가 시간에 골을 내주면서 0대2 패배를 떠안았습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의 김하성이 왼쪽 담장을 시원하게 넘기며 2주 만에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팀이 지고 있던 상황에서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나 했는데 아쉽게도 역전은 없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1대3으로 뒤진 2회 초. 앞서 나온 두 명의 타자가 범타 처리되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는 좀처럼 역전의 발판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투아웃 후 7번 타자로 경기 첫 타석에 나선 김하성. LA 다저스 선발 훌리오 유리아스의 공을 유심히 살피더니 3구째 가운데로 살짝 몰린 체인지업을 강하게 휘두릅니다. 타구는 쭉쭉 뻗어나가더니 왼쪽 담장을 훌쩍 넘겼습니다. 비거리 129m의 대형 홈런이자 타구 속도가 시속 175km에 달할 정도로 통쾌한 타격이었습니다. 시즌 네 번째 홈런입니다. 지난 홈런은 12일 전, 지난 2일 신시내티 레즈와의 경기에서 홈런이었습니다. 김하성은 5회엔 자익수 뜬공, 7회엔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이날 3타수 1안타를 친 김하성의 시즌 타율은 2할 2푼 7리로 약간 올랐습니다. 하지만 김하성의 솔로포로도 팀은 경기를 뒤집진 못했습니다. 다저스 투수 유리아스는 홈런을 맞은 이후 더 날카로운 제구를 선보였습니다. 샌디에이고는 이후 점수를 더하지 못하고 결국 2대4로 패배해 4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다저스는 오늘 승리로 4연승을 거두며 서부지구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다저스와 샌디에이고의 승차는 6경기 차로 벌어졌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백브리핑 시간입니다. 뉴스 스토리텔러 박진규 기자와 함께해보죠. 시작할까요?
네, 오늘은 딸 데려간 장관 결국 이렇게 키워드를 좀 잡아봤습니다.
결국 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결말이 좀 좋지 않았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호주 위쪽에 위치한 섬나라가 있습니다. 파푸아뉴기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이 나라도 이제 호주와 역시 마찬가지로 영연방 국가입니다. 이 나라 외무장관이 얼마 전에 열린 영국 찰스 3세 대관식에 출장을 가면서 딸을 데려갔다가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딸을 데려갔다라.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도 사실 인사청문회 때 보면 출장 갈 때 가족들을 데려가서 놀래낸 적이 많습니다. 이건 참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저러는 건가 싶기도 하고.
공통점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 거기다가 그 딸이 이렇게 떡하니 소셜미디어에다가 영상을 올렸습니다. 비행기 타기 전에 막 명품 쇼핑을 하는 듯한 모습을 자랑을 하고 비행기에 타서는 막 기내식도 자랑을 하고 멋진 좌석도 막 자랑을 하니까 국민들의 분노가 더욱 불타오른 것 같습니다.
불타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나오는 영상이 파푸아뉴기니 외무장관 딸이 올린 영상이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보고 있으면 저도 이걸 굳이 왜?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시민들이 분노할 만한 포인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일단 예산부터 문제가 됐습니다. 30여 명의 대표단이 이제 갔는데 숙박과 항공료 등 여비로 1인당 약 1,900만 원을 받은 것부터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파푸아뉴기니 경제 규모, 국민 소득을 고려하면 뭔 돈을 그렇게 많이 쓰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통계청에서 찾아보니까 파푸아뉴기니 1인당 국민 총소득이 2021년 기준으로 2,790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약 37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네.
와, 그런 국민들 눈에 얼마나 세금 낭비로 보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외무장관이 이제 딸까지 데려갔는데 그 딸이 이렇게 막 호화 영상까지 올렸으니까 분란대 이제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거고, 특히나 이 외무장관은 호주 방송과 인터뷰를 하면서 딸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원시동물 또 이렇게 맞받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을 나중에 사과하기는 했지만 결국 사퇴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공감 능력까지 좀 떨어진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제가 보더라도 정말 왜 화가 났는지 국민들이 지금 납득하는데 씁쓸하네요.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어이없기도 하고 좀 눈길이 가는 사건에서 가져왔습니다. 다이아를 버린 도둑,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둑이면 사실 다이아를 훔쳐서 도망가야 되는데 버렸습니다.
버렸습니다. 네. 훔치긴 훔쳤는데 이제 착각을 해서 버린 건데요. 어떻게 된 얘기냐면 지난 2일 새벽에 의정부시한 금은방에 50대 남성 A씨가 유리문을 망치로 부수고 들어가서 귀금속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경찰이 이틀 만에 A씨를 붙잡긴 했는데 경찰이 압수한 옷이랑 망치 뭐 이런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제 피해 물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데 다이아몬드 이런 게 이제 사라진 거죠. A씨는 다이아몬드는 못 봤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래요?
네.
방금 박 기자가 착각을 해서 버렸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이건 무슨 얘기예요?
버린 거죠. 어떻게 된 건지 들어보시죠.
보석금에든 명함만 보고 그 밑에 있는 다이아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동무가상 이제 버린 거고요. 그거는 전부 이제 발견해서 피해자한테 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석함에 명함만 있는 줄 알고 동부가선도로에 휙 던진 거죠. 다이아몬드와 수정 수십 개였는데 경찰이 다행히 도로 가드레일 근처 풀밭에서 찾았습니다. 경찰은 A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해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아까 뭐 도둑이 못 봤다고 했는데 못 보긴 못 봤네요. 못 봤으니까 버렸겠죠.
네,
알겠습니다. 참 황당한 사건이네요. 박진규 기자의 백브리핑 여기까지 됐죠. 수고하셨습니다. 통계로 말하는 뉴스 퍼센트 시간입니다. 로스쿨 역사상 올해 처음으로 여성 입학생이 남성보다 많았습니다. 사실 이미 14년 전 신임 검사 가운데 여성이 절반을 넘겼고 이 수치는 지난해도 40%를 넘으며 비슷하게 유지 중인데요. 그런데 10수년이 지난 지금도 내세웠던 개선 의지에 비해 더딘 변화와 보이지 않는 벽으로 인한 고민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안지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이른바 법조계의 유리천장 관련해 저희가 주목한 퍼센트는요, 바로 52.4%입니다. 올해 로스쿨 입학생 가운데 여성의 비율입니다. 처음으로 남성보다 많았는데요. 이뿐 아니라 지난해 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44.4%, 그리고 신임 검사 가운데서도 40.6%가 바로 여성이었습니다. 실제로 법조계의 여성 약진은 꽤 오래된 흐름인데요. 이미 14년 전인 2009년, 신임 검사 중에 51.8%, 그러니까 과반이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직 보직의 여성 법조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3년 전 검찰 스스로 이를 개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검찰 조직 내 유리천장 및 유리장벽을 해소하고 여성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성평등 검사 인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나 지난해 여성 차장검사와 검사장 등은 각각 7.6%와 9.3%로 당시 내세웠던 2022년 정부 목표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변호사 업계도 다르지 않았는데요. 매출액 기준 10대 로펌을 조사한 결과 임원급을 뜻하는 지분이 있는 파트너 변호사, 이른바 EP 변호사의 여성 비율은 단 한 곳을 빼고 모두 10%대에 불과했습니다. 두 개 로펌은 영업 비밀이란 이유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임신과 육아를 이유로 여성 법조인들이 경쟁에서 아예 이탈하거나 애초에 경쟁적이지 않은 곳을 선택하는 것 아니냐는 진단이 나옵니다.
이제 임신과 출산을 꼭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임신과 출산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경력 단절이 있을 수밖에 없겠고 자기는 아예 그런 문제들 때문에 출산이나 양육 생각이 없다라는 동기도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형 로펌 기준 대표 변호사인 여성은 단 2명뿐입니다.
제가 결혼했다면 여기까지 못 왔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한테는 아이를 양육할 시간을 전부 다 일에 쏟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랬지만 우리 육아 문제로 중간에 정말 아까운 인재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또 애초 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에 5년이라는 제한을 둔 것도 임신한 여성들에게 차별이란 지적입니다.
로스쿨 졸업하고 나서 바로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년 동안에 시험을 두 번밖에 못 보셨어요. 출산일과 그 시험 기간이 겹치는 거예요. 아예 법으로 금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행을 넘어서 법으로 차별하는 거는 명백한 문제니까.
현재 예외 적용을 받는 건 군 입대가 전부입니다.
남성들한테 제가 물어보면 본인들은 당연히 다 파트너 변호사를 나의 어떤 커리어 루트로 설정을 하고 간다라는 거죠. 가사나 또 육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성한테 편중된 역할이나 책임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면서 변호사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지레 포기를 하게만.
때문에 관리직의 성 다양성이 제도적으로 좀 더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저희가 만난 여성 법조인들의 공통된 이야기는 일과 가정을 모두 잘해낸 여성 법조인 선배를 찾기 힘들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출산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경쟁 자체를 포기하는 것 아니었을까요? 지금까지 퍼센트의 안지연이었습니다.
매력적인 음색과 가창력, 그리고 언제나 독보적인 라이브 실력으로 리스너들의 마음을 울리는 아마 이 칭호는 영원히 유효할 것 같습니다. 국민 요정 각수 박정현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와는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12년 네. 전에 저희가 만난 적이 있는데
네.
제가 그때 M본부 아나운서 이제 지원자 시절이었고
맞아요.
아마 저의 첫 셀럽 인터뷰의 주인공이었는데
그러셨어요, 진짜로요? 완전 처음이었어요.
완전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때 너무 친절하게 해주셨던 제 기억이 있어가지고 오늘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네, 이렇게 또 앵커로서 뵙게 됐습니다.
뭔가 되게 인연이 있는 그런 만남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정말 변함이 없으세요. 데뷔 25주년.
25주년. 데뷔. 맞아요.
정말 큰 숫자인데 네. 실감 나세요?
안 나요, 잘. 안 나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모르고 네. 있었어요. 사실 저희 팬분들이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데뷔 기념날이에요, 언니. 뭐 이러면서요. 제가 몰랐던 게 조금 창피했지만 팬분들한테 그만큼 또 너무 고마웠죠.
네. 정말 25년 하면 관록의 여 네. 가수인데 네. 여전히 긴장되세요?
제가 이제 무대에 올라가서 느껴지는 긴장은 되게 좋은 긴장감이에요. 뭔가의 좀 그 설렘에 더 가까운 긴장감. 오케이, 오늘은 정말 되게 좋은 그런 호흡이 나누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설렘과 긴장감?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의 긴장감.
그렇죠. 그리고 살짝 저를 조금 약간 에너지를 주는 그 정도의 긴장감?
네. 박정현 씨의 곡을 네. 커버한 분들도 좀 많습니다.
네.
혹시 그분들의 곡을 좀 들어보신 적도 있으세요?
네, 제가 뭐 이렇게 일부러 찾지는 않지만 옆에서 그런 말들이 가끔 이렇게 와요. 뭐 누가 어디에 가서 이거를 불렀다고. 네.
근데 제가 말씀하시는 거 봤는데 네. 커버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얼마나 내 곡이 어려운지 알 수 있게.
그런 네 그런 기분 들 때 되고 있습니다. 진짜로요. 네. 무대에 섰을 때 네. 어떤 때는 되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노래할 수 있지만 어떤 때는 약간 피곤할 때 이 노래 힘든데 한번 불러보세요. 약간 좀 얄미워하는 마음. 근데 그 마음들 가지고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 긍정적인 감정들, 어떤 감정들이든 그거를 이제 노래할 때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장 히트였던 곡이 꿈인데 네. 6분짜리 후렴만 6번 반복이어서 너무 어려운데 이 곡이 가장 어려운 곡을 꼽으셨잖아요. 네. 근데 너무 사랑받다 아무래도. 보니까 너무 힘들 때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걸 제가 봤습니다.
힘들 때도 진짜 있지만은요. 네. 그래도 저희 선곡에서 정말 절대 한 번이라도 빠질 수 없는 노래예요.
너무 사랑받다 보니까.
네. 네.
혹시 저희가 네. 꼭 한번 듣고 싶다면
꿈에요? 날 안아주네요 예전 모습처럼 그동안 힘들었지 나를 보며 위로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좀 낮게 잡긴 했는데.
갑자기 요청 드린 건데 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박정현 씨도 이제 다른 가수들의 명곡들 커버를 많이 하셨습니다. 원래 사실 콘서트에서는 커버곡을 안 하시는데 이번에 또 데뷔 25주년이다 보니까 네. 특별히 커버곡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저희 10집 그리고 콘서트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더 브리지라는 무대들 준비하고 있는데 달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비겐 애겐을 통해서 했던 그런 팝 커버들이라든지 경연 무대를 통해서 또 많이 좋아하시던 노래들 많이 그런 거를 아직까지도 찾고 계시는 걸 보니까 저한테 어느 정도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 그 무대들이 한 작은 다리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네. 그 다리를 건너면 박정현 씨를 볼 수 있는.
맞아요. 네.
이번 10집 앨범 타이틀곡 그대라는 바다 네. You are the sea.
네.
이거 들어봤는데 가사가 굉장히 말하는 듯한 그런 가사고 네. 잔잔합니다.
맞아요. 좀 아늑한 말투로 어떤 이에게 말하는 것인데요. 그대가 내 곁에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라는 1차적인 해석도 있지만은 그대라는 바다가 우리 관계의 깊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힘들지만 되게 파도치는 그런 바다일 수도 있지만
한때는
그렇죠 고요한 바다일 수도 있고 근데 어떻게 될지 항상 모르면서도 그래도 되게 꾸준히 손만 잡고 어둠을 거칠 것이다 라는 말이 저는 참 와닿더라고요.
이렇게 해석을 듣고 나니까 저희가 이 노래를 요청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 구절쯤 네. 부탁드리면 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낮과 밤을 함께 채워갈게 가본 적도 없는 그 낯선 여정에 그때만 곁에 있어준다면 네, 후렴 부분이고요.
네.
정말 힘든데도 그래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떻게 이 삶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말로 해석이
된 사랑 같은 느낌 물씬 들어요.
약간 네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박정현 씨가 그려보는 앞으로의 가수로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또 어떤 도전이
그게 그려지지 않아요 머릿속에서는. 노래 시작했을 때는 자 이제 시작했으니까 한 20년은 해야지라는 생각 정말 한 번도 든 적이 없어요. 한 1년은 해보자. 그리고 잘 안 되면 그래도 해봤으니까 후회 없이 조그마한 목표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길게 할 생각 한 적이 없었어요.
어쩌다 보니 25주년 약간 이런 느낌이기도 네. 하네요.
근데 또 덕분에 앞에 있는 일만 그만큼 더 집중해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네.
멀리 보고 막 20년 해야지 하면 너무 부담스러운데 네. 앞에 것만 딱 이거 해보자.
가면 갈수록 더 오래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더 시선을 소심하게 잡아야 되겠더라고요. 일단 나중에 생각을 하고 마냥 앞에 있는 일 만 집중하면서 살고 싶어요.
이런 박정현 씨의 모토대로라면
네.
50주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또 50주년 되셨네요. 약간 이렇게 하고 인사드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진짜로요.
그랬으면 좋겠네.
욕심은 없지는 않지만 네. 근데 제가 감히 그 욕심을 지금 부려서 뭐 일이 더 잘 될 거라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팬으로서 그냥 네.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노래 또 발전해 나가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월요일인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남권과 제주도엔 구름이 끼고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등 수도권은 28도, 부산 29도 등 조금 덥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 경기 북부는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뉴스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